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제네바 교리응답 교재 47쪽에 있는 제34주 1차 기도의 의미, 대상, 그리고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제네바 교리응답을 살펴본 지가 이제 언 8개월이 거의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제네바 교리응답 중에 오늘은 크게 제네바 교리문답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그 부분 중에 오늘부터 이제 세 번째 부분, 기도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재 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7문이 나타나고 있죠? 교재 2쪽을 넘겨보시면 제 7문에 이런 내용이 나타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바르게 돌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함으로 그분을 섬기고 우리의 모든 공경 중에서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며 그분 안에서 구원과 모든 선을 구하며 모든 선이 그분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마음과 입술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부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이 내용, 이 내용을 사도 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그분의 뜻에 복종함으로 그분을 섬긴다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129문답부터 지난번에 살펴봤던 232문답까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또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우리의 모든 공경 중에서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제 쭉 넘어가 보시면 이 가르침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데,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기도지, 가르쳐 주신 기도지,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 왜 우리가 그러면 율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기도에 대한 부분으로 옮겨가야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미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 자라 할지라도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요. 그렇죠? 능력이 없긴 하지만 우리에게 완전에 도달하도록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힘은 없는데 이 십계명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에 도달하도록 목표를 제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이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하여 우리 바깥에 계시는 그분께 도움을 호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228문에서 율법이 가진 기능 중에 하나가 두 번째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율법이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력을 강구하도록 권면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따라서 율법의 기능이 자기 안에서 제대로 수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자연히 그 도움을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233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33문. 하나님 공경의 두 번째 부분인 순종에 관해서는 이미 관해서는 충분히 다뤘으므로 이제 세 번째 주안점에 대해 말해 봅시다. 세 번째 주안점이 뭐냐? 모든 공경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 1절에 신앙과 기도 혹은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는데, 이 기도를 설명하는 제일 첫 번째 문장, 제일 첫 번째 항목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며 구원받을 만한 길도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인간이 공경에 빠졌을 때 구조받기 위한 수단을 찾으려고 한다면 틀림없이 자기를 벗어나 자기 아닌 다른 곳에서야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면 굳이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요청을 하는 이유는 나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도와 수단과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간이 공경에 빠졌을 때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능력도 의지도 생각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자기에게서 시선을 이제 옮겨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 바깥에 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게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된 인생으로서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는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기도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 주례 고민을 하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개혁주의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지요.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신의 결핍 상태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은 좀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여호와께 피난한다 혹은 도피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치 민방공 훈련, 민방위 훈련, 폭격이 만약에 일어나면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대피소로 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33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만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되심에 적합한 영예로서 이를 요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33문에서 기도는 오직 누구에게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죠. 이제 살펴보겠지만 238문 이하를 보시면 당시에 하나님 이외에 천사나 혹은 이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이런 악한 습관이 있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이유는 뭐 그런 습관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적합한 영예를 돌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주 가깝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어떤 사람에게 부탁합니까? 당연하죠. 여러분들의 부탁을 들어줄 만한 너그러운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지 그냥 지나가는 아무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오 모든 만사를 섭리하신 분이시고 그리하여 인간의 머리털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다 세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계획하신 바를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이런 사실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분에게 적합한 영예를 돌리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아주 어렵고 힘든 공경에 빠졌는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부모에게도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친구에게 얘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부모는 어떻게 매우 기쁠까요? 부담이 덜어졌으니까? 기쁘지 않죠.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사실 이 부모의 자격이 과연 내가 있는가 뭐 이런 자책감까지 갖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도움의 대상자에게 이런저런 피를 아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아침 안개와도 같은 존재인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라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하여 참 나는 하나님 앞에 없는 것과도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것은 그분께 적합한 영예를 돌리는 방식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이런 자세와 태도로 하시는지요? 우리 조국 교회 교인들의 제일 잘못된 형태가 여러 가지 신앙 형태 중에 하나가 이 기도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매우 왜곡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운답을 작성한 우리스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이델베르그 요리운답 해설서를 썼습니다. 거기에 우리스누스가 뭐라고 지적했는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과 경외감 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본성과 뜻에 대한 그릇된 지식 때문에 기도의 문지방도 넘어서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17세기 때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냥 뭐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막 그냥 뭐 중얼중얼하고 막 열심을 내고 그래서 자신은 소리를 내지 않으면 뭐 그냥 뭐 기도한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러면서 열심을 내는데 과연 정말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영적인 자세 안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지식이 있는가라고 물어볼 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혹은 혹시 나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불의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하나님 저는 비켜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 흉내를 내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마치 마음이 좋은 이웃집 아저씨처럼 무언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경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그저 뭐 끌어오르는 인간의 무슨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면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당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해야 맞는 것입니다. 235문 이제 살펴보겠는데 이 235문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움의 근거로 여기는 행위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한다고 하면 과연 일이 온당한 일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235문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에게 인간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것은 그분에게만 이 은택을 간구하며 그분 이외에 어떤 다른 의뢰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허용해 주시는 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능력과 수단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한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앞에 234문에서 살펴봤던 바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 안에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또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것이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이 행위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치된다고요?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를 허용해 주시는 한 우리를 도울 능력과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플 때 어떻게 하지요? 의사 찾아가지요. 또 우리 청년들 어려움이 있을 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고 또 학생들이 모를 때는 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나 선생이나 의사나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만나움의 주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내려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 사르밧 과부나 수넴 여인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39문은 이런 사실에 기초한 자연스러운 질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36문 당신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신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그들을 하나님의 복의 대리자요 분배자로 삼으셨다는 전제하에서만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236문을 읽어보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사람을 하나님의 복의 대리자요 그리고 복을 분배하는 분배자로 삼으셨다는 이런 전제하에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조직신학적 언어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의 제1원인자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1원인자로 계시긴 하지만 자연현상을 사용하신다든지 또 사람의 인격과 생각과 판단 능력을 동원하신다든지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제2원인자와 함께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성경에 나타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고 70년의 기한이 차게 되어지면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세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시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 포로로 사로잡혀 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 예레미야의 책을 쭉 읽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아, 70년이 차면 이제 돌아가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런 깨달음으로만 그치지 않고 다니엘서 9장을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장황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에스라서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에스라서의 그 내용이 나타난데 흥미로운 표현은 에스라 1장 2절 말씀인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말을 옮겨놓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나에게 명령하여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고 얘기해요. 우리말 성경으로 명령하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원뜻은 시찰하다,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에어컨 온도를 최대로 좀 낮춰주십시오. 시찰하사, 방문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 고레스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자신에게 지시하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과 예언이 이루어지게 될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헛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상황과 형편 안에서 이런 일들이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가장 분명한 예는 느헤미야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느헤미야서를 한번 펴보세요. 느헤미야서를 1장, 2장을 펴놓으시고 이제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바대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탔다, 성문이 소화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4개월 정도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4개월 동안 기도한 어느 날 2장 이하에 나타나고 있죠. 어느 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불렀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그 궁중 안에서 모든 잔치 연회를 주도하고 특별히 독살 사건이 있었던 그런 시대 안에서 왕이 먹는 이 술을 반드시 먹어보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정말 측근 중에 최측근이죠. 뿐만 아니라 이 술 맡은 관원장은 흥을 돋궈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항상 이렇게 사근사근하고 미소를 가득 머금은 이런 어떤 얼굴을 하고 있어야 될 이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왜 네 얼굴을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읍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이 탔습니다. 그러니 제 고향이 그렇게 되었는데 제 얼굴에 어찌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너에게 어느 정도 말미를 주면 되겠느냐?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었죠.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지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렇죠? 잠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자기의 사정을 아뢰어서 결국은 자신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셨습니까? 갑자기 에스겔처럼 어디 뭐 그발 강가 같은 데 이렇게 갑자기 예? 그냥 무슨 이동이라 그래요? 순간 이동처럼 촥 이렇게 데려가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느헤미야를 찾으시라 그랬는데 2장 8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2장 8절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기에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결국은 그 일을 실행에 옮긴 존재는 아닥사스다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를 허락했다. 18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면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더 크게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37문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선에 대해 그들에게 감사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좋은 것을 전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감사할 의무를 우리에게 지우시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그들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237문은 236문의 답을 전조로 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236문 답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실상 우리에게 오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여겨야 된다. 비록 아닥사스다 왕 혹은 고레스 왕이 허락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는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오는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참 좋은 것들을 누리죠. 그렇죠? 저도 목회자이니만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삽니다. 뭐 실제적으로 제가 뭐 집이 크거나 아니면 무슨 받은 사례비가 뭐 많거나 또 이런 오해에서도 적다고 또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반적인 면에서 이렇게 풍족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죠. 그죠? 그러나 제 삶이 그렇게 막 힘들거나 어렵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주위에 두셔서 이런저런 필요를 제가 체험받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면서 모든 만사의 제1원인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제2원인자는 보통 사람이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자연의 원리 등등을 동원하십니다.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저 혼자만의 힘과 저 혼자만의 지혜로 교회 개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부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볼레비우스라고 하는 이분이, 이 신학자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2차적 원인들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2차적 원인, 즉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든지 아니면 자연현상이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적 원인은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쉽게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이 컵을 제가 들지 않으면 컵 스스로 공중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어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아니 저는 제 스스로 제가 다 알아서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은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원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소원이 없으면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악한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 습관을 자르려고 해도 못 자르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것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처럼 제2차적 원인들이 전적으로 이 제1차적 원인인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동시에 2차적 원인도 참되고 본질적인 원인인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쉽게 말해서 의사가 고쳐주지 않으면 못 고치고 부모가 주지 않으면 못 받고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은 제2원인자를 파괴하지 않고 제2원인자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적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든지 자연 원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느냐 하면 고레스 왕에게 아까 명령하사 그랬죠. 그렇죠? 마치 고레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라 볼 수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밀하게 역사하신 것이죠? 성령으로 그 속에 역사해서 마치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종일관 어떤 일을 행하는 원인과 시작, 과정,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 일에 계속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로 받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237문은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사람에게는 그런 감사하지 말아야 되는가? 라고 질문하는데 대답은 뭐지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목회자예요. 제가 저를 지금 높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로부터 양식을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의 물질적 필요를 채우고 그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이하에서는 잘 다스리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7위 장로뿐만 아니라 저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서의 장로 이런 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들에게 이런 습관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사람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무슨 뭘 이렇게 막 받으려고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높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에게 감사 카드도 쓰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에 수영 강사들도 수영 감수생한테 스승의 날이 되면 금일봉을 하사받고 심지어 스승의 노래까지 불러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사, 교리분들 가르치는 교사들한테는 어떻게 스승의 날이 되면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뭐 꼭 뭐 스승의 날만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한테는 막 갖다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습관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신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저도 어떤 가정으로부터 이렇게 항상 감사 카드를 많이 받는데 참 격려가 돼요. 감사합니다. 뭐 작은 케이크 하나 때로는 뭐 그냥 어떤 아이들이 그냥 삐뚤삐뚤한 글씨로 목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탁 받으면 얼마나 그 격려가 됩니까? 그렇게 감사하도록 해야 되고 특별히 자녀들한테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한테. 그래서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그냥 그렇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는요 그 사람 자체가 감사할 줄 모르니까 여러분들 도와줬는데 전혀 감사하다는 말 하지 못하는 분들을 도와준 경험이 있습니까? 괜히 섭섭하지 않습니까? 물론 마땅히 우리가 베풀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이나 또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항상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38문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사들이나 세상을 떠난 성인들에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인들에게 우리를 도우며 보조해 주는 직책을 부여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천사들에게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돕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한다거나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중세교회 교인들은 당시 성자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양 어렵고 힘든 형편마다 그 어렵고 힘든 형편에 필요한 수호신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 조지, 성 마틴은 당시에 의사들과 병자들의 수호신으로 성 도로시아는 정원사의 수호신으로 성 바울라는 사냥꾼 그리고 성 안나는 광부들의 수호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루터가 법과대학에 진학했을 때 어느 날 벼락이 막 이렇게 치는데 이때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했던 이 루터가 성 안나여 살려주소서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성 안나를 불러서 그 공경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간구했던 사실은 교회 역사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성인들을 숭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직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어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하게 할 수 없다. 모세와 사무엘,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인간에게 더 이상 진노를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모세와 사무엘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14장에서는 노아와 다니엘, 욥이 있어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생명을 건지지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뭐 효험이 있는 기도를 하는 무슨 기도원 원장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 자꾸 찾아가고 그래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 조국 교인들 그런 경향이 강하지요. 그래서 뭐 자꾸 기도 받으러 다닌다는 분들 계신데 기도는 하는 게지 받는 게 아닙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리시는 그런 존재이지 천사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수송되는 존재이지 구원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는 경배를 받지 않아요. 239문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에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배치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한 불신앙의 표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그분의 명령에 따르는 대신에 천사와 성인들에게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신뢰 일부를 둔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만 남겨두신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뭐 더 이상 할 말을 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천사나 성인에게 우리가 무엇을 간구한다면 이것은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는 일이고 그리고 이 성자가 나서지 않고 아는 채 나서지 않으면 어떤 기도도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게 할 일을 남겨두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칼빈이 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특정한 물건,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혹 더 의지지 않다 할지라도 약간의 의지의 근거를 그들에게 두는 것은 그것은 우상숭배의 죄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르침 우리의 마음에 잘 담고 우리의 필요를 알을 때마다 이런 내용에 대한 참된 이해와 이런 내용을 아는 자로서의 영적인 자세와 태도로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